김혜성 목사의 성경연구 시리즈 다섯 번째 강의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 제 1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교회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지구상에 탄생한 지는 144년이 되었고 이 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는 올해가 100년입니다. 그리고 이 서울중앙교회, 여러분이 지금 출입하고 계시는 이 서울중앙교회가 시작된 지는 9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안식일에 9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제 계속해서 95주년을 기념하는 성경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큰 전도 부흥회가 아니고 95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알차게 공부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 제목은 이미 여러분이 전단이나 또 여러 광고물을 통해서 보셨듯이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9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더 깊이 의미 있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여자와 그 후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9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세미나는 시간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셨다 안 오셨다 하면 상당히 이해가 쉽지가 않고 손해가 많습니다. 뭐 이해는 둘째고, 왜냐하면 한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말씀들을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뭐 별것 아닌 사람이고 또뭐 대단치 않은 사람이지만, 제가 9일간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혹 9일간 참석하시면 이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분주한 일들을 좀 제쳐놓으시고 이 9일간은 이 집회에 집중해서 오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2004년 10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이준의 이라크서 철군 안 하면 자이툰 한국 공격하겠다. 자이툰은 지금 이라크에 파견된 한국 부대 이름이죠. 알카에다 연계단체 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을 향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서울에 기지 갖고 있다. 테러 위협. 서울에 우리 기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위협이에요. 앞에 잠깐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동남아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망을 자처하는 단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국이 이라크에서 철군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 부대와 한국 내 시설물을 공격하겠다는 테러 경고를 올렸다고 정부 당국자가 12일 밝혔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느 건물에도 안심하고 앉아 있을 수 없고, 어떤 비행기도 마음 놓고 타고 갈수 없고, 어떤 버스나 자동차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는 정말 두려운 시대입니다. 어쩌다가 이 인간 세계가 이렇게 되는지, 정말 아주 염려가 되고,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우 불안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쉴새 없이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통계 보니까 이 세계적인 테러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횟수를, 통계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0월 14일 하루에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테러가 27번 일어났고 지금까지 뭐 언제부터 시작한지는 모르지만 2만 396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테러뿐이 아니고 바다가 자연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플로리다와 쿠바 주변을 몰아친 이 허리케인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보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연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은 아마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얼마나 무서운 바람이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저는 큰 건물이 끼우뚱 넘어갈 정도였다고 하니 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집들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단 몇 분간의 바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성경에는 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역사, 미래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이것이 점점 더 앞으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가뭄과 폭우가 세계 도처에서 이곳저곳에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64%는 앞으로 있게 될 세계의 환경 재앙에 대하여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한 신문 제목은 기상이변이 우리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고 대문짝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기후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 이상한 기후가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곡물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식량은 점점 부족해서 세계식량기구에서는 앞으로 세계 식량이 위기에 봉착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 대란은 장차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느 신문기사에는 24년이 지나고 나면 세계의 절반이 물 대란으로 큰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10년 뒤에는 물이 20억 톤이 부족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앞으로 이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상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귀한 물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폐수가 들어가서 먹을 수 없는 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공기는 인간의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거의 쓸모없이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앙일보에 한때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가 나날이 가속되고 있다. UNEP, UN 환경연구소도 지구 환경 오염을 핵전쟁과 함께 인류 생존의 최대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기준치의 온실화와 기상이변, 오존층의 파괴, 유해화학물질의 증가 등에 의한 부작용이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과 우리 주변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우리의 환경을 깊이 생각하면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터전이 살 수 없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인류는 이제 앞으로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과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이러한 세태를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금 이렇게 혼란한 세상의 이 상태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고 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한 소문이 날 때 나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곧 뒤집어질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해결책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그만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번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쉼이 올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 다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좀 전에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를 이제 심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예수를 고소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빌라도가 심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인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에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좀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묻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진리의 원천이신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하여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대단히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성경이 곧 진리고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깊이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깊이 들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성경의 전반적인 윤곽을 잠시 좀 살펴보십시다. 성경은 두 개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게 자르면 66개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개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약이나 양약이 아니고 두 개의 약속입니다. 먼저 하신 약속, 그리고 나중에 하신 약속, 성경은 두 개의 큰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약은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될 것입니까? 되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시면서 또 다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신약입니다. 신약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셨다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가셔서 언젠가 예수를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지켜진 것처럼 신약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지켜질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길이 열렸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아직 이 죄악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죄악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뭐 여기서 계속 살고 있다면 구원 받으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바로 재림은 무슨 약속인가 하면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출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약의 약속이 지켜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을 나누어 놓았을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 세상 역사의 시간이 나누어졌습니다. 주전, Before Christ, BC, 예수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가 있고 주후, 주님이 오신 후, 아노 도미니, 이 아노는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노는 해, 연대, 기원 그런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AD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저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두 단어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히즈라고 하는 말과 스토리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히스토리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 히즈라고 하는 말을 앞에 대문자로 쓰면 주님의,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스토리는 이야기,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앞으로도 그분의 오심은 인간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다가 잘못 믿어서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은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때까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믿습니다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택한 사람들도 미혹해서 엉뚱한 길로 끌고 가겠다고 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이리가 나는 이리요 하고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다 변장하고 정말 양처럼 멋진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 때 까지 가는 일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확실한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언이 있다.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어두운 세계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깊이 주의하고 관찰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이 예언의 등불을 비춰가면서 예수를 바르게 잘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예언의 등불을 살펴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은 예언, 이 마지막 시대를 바르게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예언에 대하여 우리가 꽤 깊은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성경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한 가지 법칙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언제나 될 일을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래서 우리를 단계 단계마다 안전하게 하늘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늘까지 도착하도록 그 이정표로 주신 것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언을 살피지 않고는 안전한 신앙을 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때 예언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요. 잘한다고 당장 상 주고 못한다고 당장 벌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주시고 시기때가 지나면은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됨으로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을 좀 더 철저하게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 모태부터 우리 재림교회 교인 가정에 태어났지만 저희 어머님이 먼저 신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학생쯤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또 이 세상의 이 흐름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언과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해서 맞아떨어져 가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를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도록 안내해 준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저는 예언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언을 자주 많이 가르치는 목사가 됐습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이 예언에 대하여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제가 이리에서 어느 한 예식장을 빌려서 이제 이러한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그 세미나가 마칠 때 마치고 나서 한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주변에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자꾸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신학교 때도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고, 또 목회 나와서도 예언을 좀 깊이 연구한다는 소문이 나면은 벌써 교단에서 딱 이렇게 요주의 인물이 됐다가 경고를 합니다. 예언 깊이 연구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하면은, 잘못하면은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교인들이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배우고 자료를 얻으러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감을 갖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두려운 시대입니다. 예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하늘까지 안내해주는 등불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긴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예언을 싫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언의 말씀을 한 절만 읽어보고 그 예언을 가지고 오늘 나머지 시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어느 때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 어디 있느냐? 그런 대화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따먹었느냐를 추적해 보니까 뱀이 따먹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했던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매체로 뱀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타락하고 죽게 만든 그 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이 살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되게 하리니, 상하게 할 것이니, 이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먼저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려워요. 우선 너는 뱀이고 사단입니다. 누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후손,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과 혹은 뱀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어디를 상해요? 머리를 상하고 한쪽은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징들은 몇 개만 잘 익숙해지면 예언 풀어 나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경에서 여자가 실제 여자가 아니고 상징으로 쓰여질 때에 여자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열왕기하 19장 21절에 보면 처녀 딸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온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던 그 언덕 그 주변을 시온이라고 하고 또 시온산이라고도 합니다. 처녀라고 하는 말이나 딸이라고 하는 말이나 다 여자입니다. 시온을 처녀 혹은 딸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딸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여자는 시온 혹은 예루살렘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처녀, 딸이 이스라엘이다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정결한 무엇으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교회. 그래서 정결한 처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용 생각하지 마시고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든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자라고 했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교회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아까 그 여자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용 혹은 뱀하고 싸웁니다. 성경에 뱀이나 용은 다 같이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용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떤 화가가 저렇게 상상해서 그렸어요. 참 무시무시하죠? 네. 자, 그럼 용은 누군가? 뱀은 누군가? 계시록 20장 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냥 직통으로 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용이나 뱀은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나 사단을 가리켜서 용이라고 혹은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잘해야 9일 동안 공부를 수월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가 또 나왔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일단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혹은 교회.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빌려서 나타날 한 아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는 꽤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약속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라. 그 여자의 후손, 그 자손이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럼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예언 중에 중요한 단어 공부는 다 했습니다. 첫째로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혹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뱀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그 뱀의 후손은 뭡니까? 뱀의 후손, 마귀의 후손은? 마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편에서 일하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뱀의 후손 혹은 마귀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에 이 세 주인공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풀어서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셋입니다. 하나는 여자고, 교회, 또 하나는 뱀, 사탄이고,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 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셋이 성경 전체를 꿰뚫어 흘러가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그 밧줄을 보셨습니까? 밧줄. 이러한 뭐 이렇게 가느다란 줄이 세 개 뭐 몇 가닥이 이렇게 돌면서 엉켜가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세 주인공들이 엮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찾아내도 이 세 주인공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주인공과 무관한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 성경 공부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9일 동안 잘 참석하시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보다 훨씬 성경을 쉽게 밝게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선악의 싸움을 예고한 것인데 선에서는 악을 향하여 또 악은 선을 향하여 어떤 싸움이 전개될 것이고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종합합니다. 여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교회고 여자의 후손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발꿈치를 상했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를 입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 편에서의 너, 뱀, 마귀 그리고 그의 후손 마귀의 뜻을 이행해가는 지상의 모든 대리자들 다 합쳐서 결국 그들은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인데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선악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제나 그 형세를 보면 악이 선을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판은 이미 나 있습니다. 선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온갖 고생을 해도 마침내 선이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의 편에 서셔서 선을 향해서 살아갈 때 온갖 시련과 고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한 페이지 속에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이 선악 간의 싸움의 그 내막을 한번 일시에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씨를 준비하셨는데 그 씨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뱀 사단은 그들이 누군가요?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출생시킬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세속적인 나라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자의 후손이 나가면은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 지금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려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의 강대한 나라들을 동원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 여러 예언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단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 정확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네 번째, 사단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을 가만히 두면 결국 커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단이 여자의 후손 예수를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집요하게 시험하고 공격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섯 번째, 예수께서는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의 죽음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좋은 일만 하셨고 올바른 말만 하셨고 한 번도 나쁜 짓을 안 하셨는데 가장 잔인한 죄인을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신비한 죽음이에요. 이상한 죽음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다시 온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섯 번째, 여자의 후손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사단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여자 교회를 멸절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이 남겨두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는 승리한 이 땅의 사단과의 싸움에서 세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싸움의 전모예요.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번 기간 중에 상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세상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뱀과 여자가 어떠한 대립관계에 있는지 이 하나의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뱀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어요. 뱀은 절대로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과 악의 세력은 언제나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고 예언을 통해서 악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악의 정체가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구도를 보시면 악의 정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자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세속의 나라들로부터 온갖 고난과 핍박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러한 모든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데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계속 그 역사가 계속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교회도 공격한 유일한 세속의 국가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떠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여자를 공격하고 핍박하게 될 것인지 그 역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끝은 뱀과 여자의 싸움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책은 바벨론 시대로부터,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사람이니까 바벨론 시대로부터 세상 마지막까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약의 예언서라고 하는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가 계시록에 또 상세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내용도 이번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간추려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라는 분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이신가에 대하여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확고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족보를 미리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족보. 태어나기 전부터 족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족보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족보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대로 나오지 않으면 예수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족보를 거쳐서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무나 여자의 후손이고 아무나 예수가 아닙니다. 그 족보대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로 나와야 합니다. 여기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 일일이 읽을 만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반드시 이삭의 후손이라야 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도 아무나 여자의 후손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들이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꼭 야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을 며칠 낳았습니까? 열둘을 낳았습니다. 그 열둘 중에 또 한 아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유다지파를 통해서. 유다지파 중에서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유다의 자손 중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인데 그를 통해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의 아들이 여럿입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 혹은 천여 년 전에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깐 역사를 보면 노아시대로부터 한번 거슬러 보십시다. 노아시대, 셈의 후손이라야 합니다. 아까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장남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 유다의 자손 중에 누구였습니까? 이새.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였습니까? 다윗.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복잡해요. 장남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굉장히 복잡한 족보가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복잡한 족보를 다 맞춰서 태어나야 그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에 뭐 세상에 내가 예수다, 뭐 내가 메시아다 나타나는데 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예수는 이미 족보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족보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출생하는 방법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처녀가 나야 합니다. 아, 메시아로 태어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복잡한 족보를 다 거친 후에 또 처녀를 통해서 나와야 되니 누가 감히 메시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족보를 하나씩 성취하고 마침내 처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해서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족보를 거친 후에 그리고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또 처녀에게서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출생할 지역까지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처녀에게서 낳고 또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저기 노란 저 지점이 이스라엘입니다. 저 이스라엘 어느 한 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저기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완전히 이 지역 주변을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저렇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기만 하라 이것입니다. 그냥 삼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저 사단의 아성 속에 그러나 지정된 예언된 장소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그것이 그 당시 상황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삭이 된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저 남쪽에 있습니다. 나사렛은 북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어요. 저 거리가 130km입니다. 고속전철, 뭐 비행기 아무것도 없을 시대입니다. 자동차도 없을 시대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나귀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을 때가 거의 된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러 그 만삭이 된 아이가 만삭이 된 그 배를 붙들고 걸어서 나귀 타고 130km를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보면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소다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해서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터덜터덜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130km를 가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예수를 탄생했습니다. 이 아무나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 30에 팔려야 된다고 또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은 30이에요. 29개를 받아도 안 되고 31개를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 때 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그 돈 받은 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 정확하게 30이에요. 예수님은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그 고난당하고 모욕받으시는 장면을 보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주님은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까지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예언의 성취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까지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호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시편 기자의 입을 빌려서 주님께서 손과 발을 찔려 돌아가실 것까지 예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가상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기 고난 중에 모욕과 수치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분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저 한 분을 향해서 다 예언이 되었고 지금 그 예언이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분은 왕이십니다. 돌아가셔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저분의 죽음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저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용서되었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죄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인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지금 운명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채찍 맞으심과 침뱉음을 당하심과 이러한 모든 모욕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프랑스 혁명 후에 이러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1794년 7월 파리의 한 지하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제 잡혀 들어왔는데 그 감옥 안에서 한쪽 구석에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궁리궁리하다가 좋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 다음날 아침에 병사들이 감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형당할 명단을 하나 불러냈습니다. 루이젤로에 하고 불렀습니다. 이 노인이 루이젤로였습니다. 성이 같으니까요, 아들하고. 대답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루이젤로에 37세 맞습니까? 예, 이름은 맞습니다만 나이는 73세입니다. 예, 기록할 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3일 뒤에 7월 28일에 프랑스 혁명 지도자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었습니다. 공포정신은 끝났고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풀려나왔습니다. 그 아들은 살았는데 왜 살아나는지 죽을 뻔한 아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지 이유를 잘 몰랐지만 그 아들 대신 그 아버지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대신 당함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 지낼 무덤까지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악인 둘과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그 묘지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난하게 사셨지만 무덤은 부잣집 무덤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주 고급 새 무덤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속에 계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안식일을 무덤에서 쉬시고 일요일 아침에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기사가 나옵니다. 5절 6절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약 500여 명 됩니다. 그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발이 땅에서 분리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몰래 골방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사람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어디론가 가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 대부분의 성경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여러 규절에 이 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심판날이라고 말하고 계시록 6장에는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요엘서 2장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그분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을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미 오셨던 여자의 후손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개교라고 하는 것은 다리 밑을 큰 배가 지나가도록 다리의 한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옛날에 영도다리 같은 그런 다리입니다. 실화인지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도개교의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한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터에 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마침 이제 다리가 배를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디 가서 놀더니 그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큰 톱니바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 기차가 올 시간이 되었어요. 기차는 쏜살같이 지금 다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리가 올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들은 그 톱니바퀴 근처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구하자면 철로로 달려오던 기차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내려왔고 그 순간에 이 아들은 그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어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리 위를 지나가던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은 지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희덕거리고 술도 마시고 화토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나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아버지의 아들이 피 흘려 죽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무심한 채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찬미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이전에게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이제 이 화면에 나오는 찬양을 여러분이 가사를 잘 보시면서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은 다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2000여 년 전 하늘에서 내려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죄를 멀리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동기, 우리의 생활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도록 저희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앞으로 8일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 지혜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간의 성경 세미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